예,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에 관한 서론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 서론이 마친 후에 이제 선지서들을 이제 하나씩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 좀 말라기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택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공회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까지 참여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부르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가 변화되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선지자들의 부르심을 보면 나중에 이제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다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까지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도 받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연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대표격이 있어요. 이제 구약은 이분. 신약으로 오면 그분이 가리킨 또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는 누구죠? 네, 모세예요, 모세. 예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 근데 모세를 보면 이제 모세도 분명히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택하심으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천국 공회에 참여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도록 부으심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데 모세의 그 중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 이후에 세워지는 선지자들을 모세 형상으로 또 모세를 원형으로 하여 이후에 선지자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런 역할을 구약의 예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저기 모세 이후에 세워지는 선지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공회 앞에 서서 거기서 정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 마음과 뜻으로 품고 이제 모세를 잇는 언약 중보자의 사역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한 패턴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가 이제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역할 중에 하나도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형으로 해서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들로 이제 우리들을 세워 가시는 일에 예수님이 또 쓰임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세의 형상을 따라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세를 통해 모세를 닮은 선지자 형상으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세워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생각나시죠? 거기 민수기 있죠? 모세와 70장로 거기 있죠? 여기서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교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모세 혼자서 선지자 사역으로 언약 중보자로 목자로 이제 이끌어 갔는데 이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이 커지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사역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도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어요. 이 백성이 원망과 불평에 커서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론 구약의 모세는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 중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욱 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더욱 큰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구약에서 모세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70 장로들을 불러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각 고울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70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부으신 성령님을 부으시고 모세 같은 선지자로 세워서 모세의 언약 중보 사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8장에도 보여지고요. 신명기에도 나타나는데 다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이 민수기는 이 시대 배경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또 민수기가 보여주는데 신명기 초반에도 같은 사건이 보여져요. 1장 12절에서 18절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모세에게 부어지셨던 성령님이 모세를 중보로 해서 모세가 세운 70장로들에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모세 없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 그들에게도 부어져서 그들도 모세의 선지자적 형상에 참여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님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모세의 선지자적 사명 중에 재판하고 다스리는 심판자의 사역, 사법적인 사명을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모세의 선지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신 구약의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사역을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의 형상으로 세워진 70장로들도 함께 나누어 담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표와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다 못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는데 또 모세 이후에 모세를 대표로 하는 70장로들을 세워서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이제 이제는 70장로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함께 참여시키셔서 예수님과 같이 왕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다스리게 하시는 일에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각기 주신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직분에 따라서 또 주시는 사역도 있지만 나머지 성도들도 다 직분이 없더라도 같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겠지만 이로써 장차 임할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부분적이지만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날에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 성령님이 부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는 성령님의 우리도 부으심을 받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이루시는 선지자 사역에 함께 이루어가며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날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민수기 11장 17절에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꼭 모세를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임했다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원뜻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 유업을 물려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 형상을 물려주다. 물려주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의미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비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창세기 27장에 쓰여져요. 거기 있죠. 창세기 27장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처럼 가장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에서가 이것을 알고 이제 막 분노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곱에게 준 축복 외에 나에게 남겨둔 내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축복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남겨주다 뭐 물려받다라는 단어가 민수기에서의 임하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듯 모세의 선지자적 영광의 형상이 70장로들에게 주어지고 임했다는 거죠. 모세가 아비와 같았어요. 70장로들은 마치 자식과 같았고 또 예전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듯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가 내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듯 이런 패턴을 가지고 부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결국 모세의 형상을 따라 이제 뭐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의 형상을 따라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됐는데 이 패턴이 궁극적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창조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세도 그 물려받을 때 누구에게 물려받았을까요? 모세는 모세 것을 물려줘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70장로들이 세워지는데 모세는 그걸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참 선지자이신 성자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모세도 자신의 선지자적 형상의 원형 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세워진 거죠.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에게서 선지자적 형상을 물려받을 때도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형상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형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예수님도 아들이신 하나님이죠. 삼위 가운데는.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도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는 아버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가면은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라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패런이 즉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패런. 이것이 이제 그 혹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부으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의 형상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물려받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런을 올라가 보면 어떤 패런을 볼 수 있냐면 거기 창세기 5장 있죠. 1절에서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거기 없나요?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거 잘 보시면 이 평행구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아 이름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게 패런 평행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은 마치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형상을 물려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물려주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패런으로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이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70장로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모습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상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저희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물려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비의 형상이 자식에게 주어지는 창조의 패턴을 따라서 이제 새 창조의 사건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세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 형상을 따라 여호수아나 70장로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볼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복음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선지자적 중보 형상을 통해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서 물려받아서 70장로들이 세워지고 뭐 모세에게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불려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한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수아가 불평을 했어요. 아니 모세에게 부어진 것 같은 성령님의 부음을 받고 70장로들이 모세처럼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처럼 되니까 여호수아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금하게 하라고. 이 모세만 해야 되는 건데 또 모세 위에 세워지는 나 같은 중보자만 해야 되는 건데 저들이 다 한다고 금하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신을 즉 그 성령님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미리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는데 그날에도 이와 같은 패턴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날에는 모세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원형으로 해서 그분에게 물려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같은 형상을 물려받고 같은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대에 참여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으로 세워져 하나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과 천국이 임하는 때예요. 천국은 성령님이 누구나 차별 없이 온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때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지느냐? 오늘은 좀 까똑까똑도 많고 어쨌든 성령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지시느냐? 예수님에게 부어지셨던 거죠. 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나 70장로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선지자들로 세우는 사건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약의 중보자는 죽잖아요. 모세는 죽고 다 지나가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시고 모세로부터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형상의 원형이셨던 분, 자기의 형상을 물려주셨던 분, 그리고 청산이시셨던 분, 그리고 참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고 말씀의 본체이셨고 아담도 이제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이 성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이후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세워지는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의 선지자적 형상을 물려받아서 변화되고 세워진 거죠. 그 원형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또 장차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사역하실 때를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원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또 놀라운 거는 그분이 원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지자들이 또 가르치고 있는 바가 누구라고요? 이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모든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구약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마저도 선지자로 세워진 선지자 형상의 원형이셨고요.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 약속된 참 선지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가지는 모세가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에서 중보 사역을 하게 하신 것. 그죠? 그것도 누구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형상을 따라 하늘나라에 속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참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물려주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뭘 부어주실까요? 성령님. 성령님을 물려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를 통해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 모세의 중보를 통해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이 70장로들에게 똑같이 부어져서 모세 같은 선지자적 형상을 입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께 부어졌던 성령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부어져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형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님 같은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이제는 구약처럼 몇몇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져서 예수님 같은 선지자 형상으로 제 부르심을 받는 때가 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 같은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뭘 알려주느냐? 다시 선지자적 부르심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공회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사건이. 이 현실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임하여 뭐하죠? 예언해요. 방언을 한다고요. 그게 뭘 알려주는 거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지자 되는 때가 왔다는 것, 천국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방언을 하냐 안하냐, 너는 했냐 나는 안했냐, 해야만 뭐 잘, 이거다 저거다,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던 부분적이고 예표되던 현실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로 세워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으로 돌아보는 시대가 임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런 사건들을 이해할 때 좀 너무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누리는 간증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건은 뭐였고 그것이 성취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으로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 여러분과 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에게서 그 형상을 물려받은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오순절 사건에 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부르심이냐,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선지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궁금하신가?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